어린 시절 제가 자랐던 모교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택 창문 너머에는 아이들의 그 재잘거리는 소리가 늘 정겹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면 꼭 어김없이 몇몇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울고 보채곤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으로 가셔서 아귀띠를 두르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등에 업으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시곤 하셨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에 나는 노래가 섬집 아기라고 하는 자장가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구슬프게 들리던지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섬에 사는 아이를 둔 엄마가 굴을 따러 가야 되는데 아기를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굴을 따러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려갈 수 없는 엄마가 이 아이를 집에다 뉘어두고 떠나야 되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굴 따라가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또 속상했겠어요. 우리는 지난주 몇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시간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이별의 시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속상했던지 긴 설교의 이야기를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고 가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주해야 될 앞서 성가대가 불렀던 그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더큰 속상함은 이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을 뒤로하고 그가 떠나야 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이 기도가 담긴 이야기가 17장에 있는데요.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담겨 있는 장이 바로 17장입니다. 소위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간절히 지성소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남겨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두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만나며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우리에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품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거기 한번 밑줄쳐 보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때가 드디어 이루었다고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 혼인잔치 가운데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길목에 예수님은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때이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때를 맞이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를 영화로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때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스러울 수가 있죠? 십자가가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2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한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사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럼 질문, 그 영생이란 뭘까요?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의 한 두 정상 간에 사적에서 나눴던 대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 두 정상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첨단 과학과 의술로 그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어요. 150년을 살고 싶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사명은 그 불로장생일까요? 우리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더 오래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의 일일까요? 사실 그렇다면 그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늙은 모습, 나이든 모습, 병든 모습, 힘없는 모습 이 상태로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젊었을 때야 오래 사는 게 좋지만 힘없고 나이 들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성경은 그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불로장생하는 것이, 영생이 우리의 목숨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겐 낯설죠. 아니,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영생이라고 말했을까? 이거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노원의 성서대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반세우 목사, 반 목사인 저를 알고 계십니다. 아시죠?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른다는 표정, 아시죠? 저는 반 목사님을 알아요. 그 알미, 오늘 여기 쓰여진 알미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알미의 뉘앙스를 가장 잘 표현했던 성경의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그 알미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용례입니다. 창세기 4장 1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안다는 건 부부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 몸이 되어지는 상태. 그게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른 객체였고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인생을 알며 부부가 하나 된 거죠. 갓난 아이를 둔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면 아, 기저귀 갈아야 되는구나, 배가 고픈구나 한 번에 알아차요. 마트에서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우리 애가 나를 불렀는지 남의 애가 남의 아줌마를 불렀는지 우린 한 번에 알아챕니다. 내 아이의 목소리를 부모는 기억하고 압니다. 품에 안은 아이는 나와 이미 하나입니다. 그 어미에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인된 인간에게 그 죄를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의 영원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자, 6절도 볼까요?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땅에 살은 모든 공생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는 병자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병자들이 아픈 모습에 아우 너무 아프겠다, 안타깝다,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있는데 고쳐줘야지.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픈 분은 가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픈 분을 고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며,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의 모든 육신까지도 지어 조성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식탁을 가진 이유, 죄인과 함께 자리를 가진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소외받은 가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과 식탁을 가져 함께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말처럼 목욕을 시켜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또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부부되게 하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 책의 마지막 말미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설명하기 바로 앞서 예수님의 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사명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아빠로 삼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내 사랑한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아빠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를 엄마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함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 이번 한 주간 가족들을 마주합니다. 또 혹은 멀리 떨어져서 함께 마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내게 보내신 가족,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나를 형제 삼아 주었습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제가 작은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한 기도.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반복되는 억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거기 한번 비춰보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 자, 9절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을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누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교우들이 있어요. 또 나의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일터에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27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자식이 누구 거래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신 상급이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보면,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삼는 이야기가 소개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며느리를 삼고자 할 때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보통 아들입니까? 그래서 사환을 부릅니다. 사환, 가서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를 좀 찾아와줘. 사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의 역사가 일어나죠. 참 희한해요. 성경은 우물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한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눈에 알아보죠. 그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걸. 그래서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오빠의 라반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제가요,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환인데 그동안 이런 여차차에서 이런 기도를 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오빠가, 라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4장 50절 이하인데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니 그날 처음 본 낯선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건네줍니다. 왜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던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므로 배우자는 누가 주시는가, 누가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럼 오늘 배우자는 왼수예요? 복동월이에요? 네,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수지만 사실은 복동월입니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그 대목이 우린 더 중요하죠. 이번 추석 명절 우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 돼요.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제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였지만 이제 제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인 복음을 발견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낙심이 되면 난 믿음 잃어버린 것 같고 난 이제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을 예정이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안전하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향해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져야죠. 하나님, 내게 보내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의 구렁텅이에 사는데 그들이 악의 흙탕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빨리 세상에서 건져주십시오. 세상에서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논리와 다르게 기도하셨어요. 자, 16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요. 15절부터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